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 5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 저장고 등을 겨냥한 공격과 원전 내 중화기 보관 및 병력 배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비상시 외부 전력 공급을 위한 외부 전력망 유지와 공격 및 파괴 공작으로부터 발전소 운영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와 체계 등을 보호하고 이상의 원칙들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장의 IAEA 전문가들이 이 같은 원칙 준수에 대해 자신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위반 시 공개적으로 이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같은 원칙 준수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년 넘게 점령한 발전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의 제안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온 조치와 일치한다며 원칙 준수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르이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 원칙들은 자포리자 원전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발전소 내 철수 요구로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미 대사는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IAEA의 원칙을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한 모든 안보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미국 정부가 최근 제안했던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절했다고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탄케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의 관련 질의에 원칙과 최저선 없이는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미국군 간 교류가 난관에 빠진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또 미국 측은 양측 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필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정성을 보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다만 중국은 중미 군사 관계 발전과 모든 수준의 소통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사실상 양국군 간의 접촉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9일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중국이 거절했다면서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상호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린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애덤 호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해당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를 비롯해 수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및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인도태평양 국가 순방 첫 방문지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일 동맹 강화의 역사적 진전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도착 사실을 알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31일에 정찰위성 발사가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 레카마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이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각국 여성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 기구가 중국에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늘, 즉 31일,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 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면서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함을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쏜 것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 위성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일부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낙하 지점에서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했습니다. 인양한 부유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인 것으로 군은 추정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연결단 표면에 점검문 13 기구 조립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또 낙하 시 또는 비행 중 충격에 파손된 듯 연결단 하단이 찌그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군은 나머지 잔해물에 대해서도 수색과 인양 작업을 벌인 뒤 수거물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가 발사 초기 추락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 보도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1단은 정상 분리도 했지만 2단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신형 엔진 체계의 불안정성과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화성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백두 엔진을 토대로 한 신형 엔진을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 1단과는 달리 진공상태인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고공엔진인 2단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상에서의 2단 엔진 시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공 중을 비행하는 고공 엔진은 지상에서 모사하기가 어려워요. 연속 특성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속 시험 장비 밑에다가 그 진공 챔버를 달아가지고 진공을 뽑으면서 연속 시험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도 그런 첨단 설비가 있죠. 북한에 그게 없어요.
한국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국정원이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과 천막 등 관람시설이 식별됐다며 국정원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첫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다음 달 11일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에 앞서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고공 엔진용 지상 연소 첨단 시험 장비가 없는 북한으로선 원인을 진단하고 오류를 시정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우주발사체 엔진이 그동안 여러 차례 위성 발사체와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기술 수준을 높여온 액체연료 기반 엔진이라는 점에서 2차 발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동안 북한이 쭉 액체 기반의 위성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이제 극복해가지고 위성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 구상을 밝힌 이래 그동안 공을 들여온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스스로 기술적 결함을 시인했지만 이는 기술적 준비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너무 서둘렀음을 뜻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 정주년을 맞는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상반기 안에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북한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핵 공조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 SLBM이 이 한반도 지역에서 상시가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북한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주장했던 그런 무기체계들 개발을 또 완성시켜야 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즉각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실패 원인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바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위권을 앞세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딴 현지 지도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입장 발표 등으로 수차례 위성 발사를 대내외에 예고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도 추가 발사를 통해서 반드시 위성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경제 실패나 이런 부분도 그동안 공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성 발사 실패가 북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요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게 7월 27일 전승 캠페인을 하면서 지금 발사한 거라 분명히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선전수요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한 건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조기에 이제 성공을 못한 경우는 막대한 이제 재원을 날리고 또 올 보릿고개 상황에서 이제 식량난이 좀 심화되거나 이런 부분이시면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북한은 그동안 6차례 위성 발사 가운데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가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정상 작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하루 전인 30일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같은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30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호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쏘아올렸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즉각 실패를 인정하고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공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곤잘로 수아레스 국제안보 비확산국 부차관보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러한 확산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1일 한국이 주관해 제주 일대에서 진행된 확산 방지구상 PSI 해양 차단 훈련을 참관한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한국 취재진을 만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전 세계와 영내 안보와 안정성에 해를 입히는 확산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확산금지를 비롯해 미국 외교정책의 전 측면에서 강력한 파트너라며 PSI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 위반과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모든 도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부 내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뒤따르게 된다며 제재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국내외에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로켓 추진체 낙하 지점 등을 표시한 12개의 좌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 NWS에 이미 전파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행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북한의 이번 통보가 반드시 이행됐어야 할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행경보는 IMO를 통하지 않고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을 통해 선박에 직접 전파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체계로 선박들에 대한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 세계시 UTC를 기준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의 낙하물을 A와 B, C 지점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좌표 4개씩을 명시했습니다. BOA가 각 좌표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로켓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A 지점은 한국 충남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B 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서쪽으로 284km, C 지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820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제공된 항행경보사항을 토대로 A지점을 북한의 1단계 로켓 낙하지점으로, B지점과 C지점을 위성 덮개인 페어링과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민간항공청은 29일 발표한 항공고시보를 통해 자국 인근 항로를 지나는 항공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리핀이 주의를 당부한 곳은 C지점, 즉 마닐라 동쪽 약 700에서 800km 지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위성을 발사할 당시 발사를 5일여 앞둔 2월 2일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확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5년 만에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열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지난 29일 제16차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와 아태 순환 훈련이 진행되는 한국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 양측은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군축 비확산, 수출 통제 등에 있어 양자 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비확산 조약 NPT, 유엔 총회 1위원회, 확산 방지 구상 PSI 등 양자 다자 차원의 비확산,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후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와 관련해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 비확산 분야 한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측에선 박용효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 기획관이, 일본에선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3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당국이 5년 만에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양측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주요 7개국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군비 통제와 군축, 비확산 분야의 최근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축 비확산 협의회는 핵군축, 비확산, 군비 통제 문제와 당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호주, 독일 등과도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이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 just say is don't question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It's ironclad.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날 한국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을 포기할 것인가와 같은 논쟁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곳에 사는 미국인의 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수, 이 땅에서 근무한 군인의 수,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이곳에 온 사람의 수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영내 동맹, 파트너, 미국,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develop capabilities that threaten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특히 북한이 지난 5개월 동안 20회 미사일을 발사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도전했으며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해 핵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항구적이며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ongoing threat,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enduring and it's ironclad.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칭기 즉하는 화살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발의 화살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며 하나의 깃발 아래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으로 나사자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김 위원장의 체중이 140kg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기현 국가정보원장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들어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말보로와 더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 들여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의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때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즉 인공지능 분석 결과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의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됐다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내 식량 사정에 대해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이 비화하고 있다며 강력 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선 북한이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중편했고 단둥과 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5월 들어 평양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평양시 일부를 준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점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내외 특이 동향에 대해선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이면엔 실무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 당국은 북한인들의 밀수, 밀 입국 등 위법 활동을 처벌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자들의 귀국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선 북한의 제재 위반 소지 품목 수출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UN 기구가 중국의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UN 기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30일 중국 여성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북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 국가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되고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 국적, 교육,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탈북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주거와 의료, 사회심리상담, 교육, 대체소득 창출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와 관련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탈북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하거나 강제 결혼 또는 미등록 결혼으로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을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차별 없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들 자녀가 북한 출신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은 1980년, 북한은 2001년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앞서 위원회 측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내 여성 인권 현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당시 탈북 여성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들이 이번 심사 보고서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달 심의에서 중국 측은 탈북 여성들이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사람들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최근 한국이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 도요셋 미션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지난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로부터 나올 과학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5일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로 자체 제작한 실용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는 부탑재 위성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셋 큐브 위성 4기도 실렸습니다. 발사체와 위성을 자체 제작해 쏘아올려 우주 궤도에 올린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7번째입니다. 미국 전몰 장병의 넋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8세 젊은 나이로 참전했던 병사는 73년 만에 고향에 묻혔고 죽는 날까지 동료들을 돌보다 전사한 군종사제에게는 그의 이름을 딴 우체국이 헌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29일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앤더슨빌 국립묘지에서는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의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인근 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중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작전을 업무하다 장렬히 전사한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은 이날 73년 만에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지아 와그너 앤더슨빌 국립공원 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기념식에서 스토리 상병은 한국전에 참전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중 다른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Memorial Day is especially poignant this year after 73 years of being lost.
또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스토리 상병이 고향 땅에 묻힌 것은 미국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50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육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토리 상병은 당시 부산 교두보 전투에서 실종됐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국방부사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지난 2018년 하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신원 미확인 유해 652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마침내 지난달 6일 전사한 지 73년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통해 스토리 상병의 신원 확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스토리 상병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 행동은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안보, 번영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 장병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및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가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중부 캔자스주에서는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미 군종신부 출신인 고 에밀 카폰 대위를 추모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주 해링턴시의 성유한 천주교 성당 측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폰 신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기존 해링턴 우체국 건물의 이름이 에밀 카폰 대위 우체국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를 기념하는 명명식을 열고 카폰 신부를 기리는 추모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3월 캔자스주의 로저 마샬 공화당 상원의원과 트레이시만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카폰 신부를 기리는 공동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국가에 대한 카폰 신부의 영웅적 봉사와 애국심, 동료 병사들에 대한 남다른 용기와 신념, 신앙심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폰 신부는 지난 1950년 7월 미 육군의 군종사제로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했지만 그해 11월 중공군에 의해 포위됐습니다. 당시 카폰 신부는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을 돌보다가 포로로 붙잡혀 압록강 남단에 있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부상자를 돌보고 동료 포로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며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5월 23일 장기간 영양실조로 인해 35세의 나이로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난 1993년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수여했고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게 최고의 무공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지난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지만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2021년 5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추가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에만 10척의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깃발을 바꿔 달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란봉 7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화샹 669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5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모란봉 7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 톤수 2,988톤의 중소형 화물선인 모란봉 7호는 2008년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화샹 669호로 운항돼 왔지만 이달 돌연 북한 선적의 모란봉 7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란봉 7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모란봉 구역 소재 모란봉 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모란봉 7호를 소유한 시점을 5월 15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선박이 지난달부터 북한 깃발을 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GISIS 자료에는 중국 선적의 서우샹 8호가 2023년 4월 11일 기해 북한 선적의 대동문 1호로 등록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5,696톤급으로 2008년 건조된 중형 선박 대동문 1호의 등록 주체는 평양 소재 대송산 쉬핑입니다. 2008년 건조 시점부터 15년 가까이 중국 선적이던 이 선박이 지난달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BOA는 GISIS를 조회해 중국 선박 8척이 올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적의 왕하오 1호는 이달 북한 선적의 송림 5호로 등록됐으며 지난달에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등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엔 향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3월엔 송림 9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척이 추가되면서 북한이 올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중국 중고 선박은 모두 10척으로 늘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보다 4척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번 이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15일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앞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 취득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이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모든 유엔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과거 많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고 외국 중앙은행까지 털었다며 지금도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작년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계속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에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는 북한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거듭하는 악명 높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그러면서 이런 자금들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가 공동 후원국으로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체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열립니다. 한 개 이사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유엔 TV를 통해 공식 중계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식 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를 중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와 러시아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사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올 들어 북한에는 중국에서 많은 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쌀값은 여전히 비싸고 식량 사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강도와 함경도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식량난은 4월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북한은 10월과 11월에 가을거지를 마치기 때문에 이듬해 3월까지는 식량 사정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식량을 다 소비한 4월부터 9월까지는 보릿고개, 즉 충공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식량난은 대개 4월에서 9월 중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식량난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상 대변인입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원래 노동당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만인 2월 26일 또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관영노동신문은 올해 경제고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에 알곡 고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1월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뭐 아사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은 틀림없는데 올해는 그 연초부터 사실은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실제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경우 최근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5,700원, 지난해보다는 300원, 2년 전보다는 1,5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북중 접경지대의 쌀 가격은 더욱 비쌉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양강도의 경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0원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사 먹는 옥수수, 즉 강냉이의 경우 3,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부족이 곡물 수급과 북중 국경 봉쇄 그리고 유통 등 서너 가지 요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이 550만 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생산한 곡물은 451만 톤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또 북한이 2020년 1월 시작한 북중 국경 봉쇄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해 9월 재개됐지만 트럭을 통한 육로 수송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장마당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장마당 쌀 가격이 킬로그램에 6,000원이라면 양곡 판매소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700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곡 판매소의 쌀 공급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시장 혼란만 가져왔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의 그 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곡 판매소가 생기면서 다른 민간 그 양곡 생산자들의 활동을 제약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돼야 할 양곡을 오히려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었고.
북한 당국은 쌀값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20만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물량이 도입되면 시중의 쌀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쌀값은 진정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킬로그램당 5,800원이었던 쌀값은 5월 19일 6,2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훈 박사는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국제사회나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식량 사정은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대의 식량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평양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식량 조달이 끊긴 상황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많게는 50만 톤 정도까지가 비공식적으로 밀수라고 이야기할지는 않겠습니다. 밀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건 뭐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게는 한 50만 톤까지 수입됐을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훈 박사는 북중 식량 교역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량 교역에 크게 의존하던 지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식량 수입분이 국내 그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교역이 줄어들거나 막혔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 공급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이 식량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간부나 보위부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 대부분은 개인 장사를 하거나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 5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현재 쌀값은 1kg에 6,000원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쌀을 사려면 한 달에 3만 6천 원이 필요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4.5입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장마당이 돌아가야 하는데 2020년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40개월 이상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입니다.
팔고 사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거 벌 수 있는 잡이 다 없어지고 경제 공간들이 없어지고 먼 곳에 가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지대차를 이용한 장사도 못하고 정말 죽은 맛이라 합니다. 죽은 맛이.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이 관측하고 있는 6월 중 북중 국경 개방 여부가 식량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 봉쇄로 식량 상황이 악화된 만큼 다시 국경이 열려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09년 5월 31일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수레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이드는 5살 때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 음악가인 친척집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이드는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곡 등 고전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으며 특히 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을 완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천지창조, 사계 등 오라토리오풍의 수많은 교회 음악을 남겼습니다. 몇몇 귀족의 궁정 악단을 거쳐 29살이 되던 1761년 헝가리 명문 귀족 안톤 에스테르 하지 공장 밑에서 일하게 되고 이내 악장이 됩니다. 하이드는 젊은 모차르트와 친교가 있었는데 영국 체류 중이던 1791년에 모차르트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가던 1792년 본에 들렀던 하이드는 거기서 처음으로 젊은 베토벤을 만났으며 그 후 잠시 빈에서 그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베토벤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게 될 무렵에는 은퇴해 여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809년 5월 30일에 오스트리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821년 5월 31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 볼티모어 바실리카가 완공됩니다. 아름답고 엄격한 비례를 가진 이 성당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볼티모어에 모였습니다. 볼티모어 대성당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여러 공공 건물을 지은 건축가 벤자민 라트로브의 작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벤자민 라트로브는 1795년 미국으로 건너와 1803년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트로브는 미국 연방 공공청사 건축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라트로브는 워싱턴 DC에 짓고 있던 미국 국회의사당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최초의 그리스 복고 양식 기념물이라고 평가되는 펜실베니아 은행 역시 라트로브의 작품입니다. 라트로브는 토목기사로서 상수도 설비계획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으며 증기기관이나 증기선 제작도 시도했습니다.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근대적으로 이를 추진한 벤자민 라트로브. 그는 미국 최초의 건축설계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